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도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또 그리스도를 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들 삶 가운데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멸망시킨다거나 지옥에 보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다시 또 멸망당해야 된다면 그거는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도 없고 또 지옥 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천국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마음대로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무엇을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삶을 산다든가 또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범죄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9절 또 중간부터 보시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성화에 이르는 삶,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19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너희가 여기부터요.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디 읽었는지 잘 모르세요? 19절 중간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1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화에 대한 삶 이런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죄 짓지 않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로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본문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데 크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 죄를 이기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기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전혀 어떠한 죄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요한 1서 1장 10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아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솔직한 사람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제 생활 가운데도 죄가 있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도 찾아보면 다 죄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차이가 조금 있다 뿐이지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하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여기서 죄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와 결별했다. 죄에 대하여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분리, 결별, 단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 하면은 육신이 죽었다 하면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것입니다. 지금은 제 몸 속에 제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을 빠져나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또 영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영이 죽어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와 결별했다. 죄에 대하여 결별을 선언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과거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이 사실은 죄와 결별한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와는 나는 이제 결별이다. 그런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침례에 바로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세례로 나와 있는데 침례가 옳기 때문에 침례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은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의 몸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기지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잠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장사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침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죄와 분리된 삶, 결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이 표현하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이 표현하고는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절대로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죽은 것이나 죄로부터 해방했다든가 하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이 두 개념을 한꺼번에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잘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개념도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죄로부터 해방된 것도 이 구절 속에 잠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두 가지를 지금 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죄로부터 해방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우리는 죄의 지배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 의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의가 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참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그런 강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 마음속에 의를 행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참 내 인생을 즐길까? 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죄의 종은 결국 무엇에 이른다 그랬습니까?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 짓는 삶을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끝이 사망.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23절 보시면 죄의 삯은 뭡니까? 사망.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다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즐기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지요.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참 육체의 침을 당하고 또 죽임당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도 우리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죽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비참한, 비록 구원은 받은 사람이지만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해당될까요? 예를 들면 사울왕이라든가 삼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의 인생 후반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다윗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엄청난 비극과 시련이 그의 삶 가운데 그 집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범하면 여러분 당장에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쌓이고 쌓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서 폭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이 정말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악한 일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아무리 공고를 해도 안 들으니까 사탄에게 내주은 것이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야지 좋은 것이지 여러분 사탄의 손에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괴로움과 비극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들 삶 가운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으셨습니까? 첫째 이유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까지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짓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각 절마다 중요한 명령형 동사가 한 가지씩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11절부터 13절 각 절마다 하나씩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각 절마다 명령형 동사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을 보시면 여길지어다. 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절에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드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라. 못하게 하라. 드리라. 예, 이것이 여러분 죄 안 짓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드리라. 드리라가 아니죠. 여기라. 예, 여기라. 다시 시작. 여기라. 못하게 하라. 드리라. 예,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정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는 것하고 내 행동하고 따로 놀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제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면 죄가 나를 자꾸만 유혹해도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가 부른다고 해서 응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죄가 내 주인이었어요. 마귀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얼른 쫓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같이 범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죄를 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이제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부르면 이제 빨리 응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얼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의가 나를 부르면 또 얼른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부르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죄 앞에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해방되었고 또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이제 송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송장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죠. 송장은 누가 쿡 찔러도 아무런 반응 보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 짓자고 불러도 그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응답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막 죄 짓고 싶으면요. 그렇지 나 죽은 사람이지. 아, 그걸 내가 왜 잊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못하게 하라. 뭘 못하게 하느냐?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뭘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옛날에는 마귀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씩 옛날 주인이 자꾸만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옛날 주인이 자꾸만 찾아오잖아요. 분명히 내 주인은 바뀌었는데 옛날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꾸만 죄 짓자 그러고 못된 짓 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옛날 주인이지만 더 이상 나에게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12절 하반지를 보시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주인이 자꾸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몸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럴 수 없어. 나는 너 말 안 들을래. 나는 내 새로운 주인 말을 들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또 훨씬 더 이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육체의 소욕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쪽 말을 내가 들을 것이냐. 그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바라기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죄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말이죠? 드리라는 말씀이죠. 드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을 누구에게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극적인 것입니다. 여기는 것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거는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극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죄 범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계속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쁜 일을 좀 그만하고 싶어요. 끊고 싶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절대로 안 해야지. 절대로 내가 나쁜 일 안 해야지. 절대로 안 해야지. 막 속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될까요? 결심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잘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일 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은 나쁜 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나쁜 일 안 합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나요? 예, 맞잖아요. 나쁜 일 안 하려고 하면은 이건 또 까닥 잘못하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예 좋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쁜 일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 안 하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도둑질 안 하기만 하면 그게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오히려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이 여러분 도둑질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 안 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해요. 근데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아, 이제 난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다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도박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질병을, 큰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한 300만 명이 이 도박에 중독되어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요. 300만 명. 굉장히 많은 수죠. 근데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이게 끊기가 어렵습니다. 도박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도박하는 게 진짜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술, 담배 끊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도박의 그 나쁜 습성을 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도박 안 해야지. 도박 안 해야지. 도박하면 이 손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는 방법은 도박보다도 더 재미있고 더 보람된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박에서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지체를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더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잡생각 막 날 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붙들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이 몸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화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단번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일평생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때는 참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러분 범죄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22절에 보시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참 좋은 열매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께 많이 맺혀드려서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죄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참 때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많은 참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특별히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 풍성히 맺혀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